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밤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듣고 유익되게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면 또 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은 자들,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혹 마치고 이런저런 일들을 바삐 정리하고 말씀 앞에 앉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모두들에게 유익이 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 심판과 회복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십시다. 12절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이, 무서운 재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친, 예루살렘 성을 친 모든 백성, 열국들이겠죠. 열국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시지요. 이사야 45장 6절 7절은 귀한 하나님의 섭리의 진리를 증거한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거기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표현이죠.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한 섭리자이시다. 그를 증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아, 창조자 하나님이시네.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야말로 섭리죠. 세상에는 평안한 일도 있고 또 환난도 있는데 건강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물질적 여유가 좀 안정과 여유가 있기도 하고 좀 궁핍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지 않을 테인데 평안도 있고 환난도 창련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이 창조자요. 이 세상의 모든 평안과 고난, 환난, 모든 되어지는 일들,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의 거주하는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누가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도 자기가 예뻐하는 가정에서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라도 손님이 와서 그거를 발로 차거나 미워하고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고 고양이인데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예뻐하고 좋아해 줘야 좋은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니까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런 열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겠죠.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참 아브라함에게 좋은 말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나 받아라 하고 욕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놈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러고 저주를 준다는 말이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 말씀하셨고, 시편 129편 5절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라.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미워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곳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교회를 사랑해야지 교회를 욕하는 사람치고 복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너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하면 되겠느냐. 내가 너를 욕하리라, 너희를 저주하리라 그러실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또 교회를 축복한다는 말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교회의 구성원들을 귀히 여기고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모든 직분자들이나 또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반대로 별로 그들을 기뻐하지 않고 입이나 삐죽거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실 터인데요.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에게 썩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오늘 본문 12절은 무서운 표현이죠. 그들의 몸과 손발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눈과 혀가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썩는 재앙으로 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끔찍한 말씀이죠. 그들이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와, 썩는 재, 몸이 썩어 들어가는 재, 어떤 병인지 무서운 질병이네. 썩는 재앙에 또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아유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눈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 들었는지, 병이 문둥병이 그렇게 나병이 그러는 건지, 썩는 재앙이 눈이 막 썩어버리면은 눈이 실명은 물론이고 보통 통증이 심하지 않을 텐데 썩는 재앙이, 그리고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와, 무서운 재앙이네. 그래서는 우선 우리가 그런 암도 그런 암이 있는지, 눈에 암이 드는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혀에 암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게 후두암이나 설암이나 그런 암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무서운 그런 종기가, 암 이쪽에 암은 종기가 아닙니까? 무서운 그런 종양입니다. 무서운 그것이 아주 돌연변이식으로 확 증가하는, 성장하는 종양이죠. 일종의 암이라는 게 막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이 무슨 종기 같은 게 막 커져서 너무 커지니까 문제되죠. 외부에 그것이 나오면 이상한 혹이 되는 거고, 내부에서 그것이 생기면은 보통 그런 문제가 아니죠. 가만두면 안 되겠죠. 뇌 속에 그런 막 종기가 커져버리면 뇌를 다 압박하니까 뇌가 머리가 아플 뿐만 아니라 뇌 기능을 마비시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게 위험한, 그러니까 그 암을 발견해서 아 이게 암이다, 그냥 종기도 무서운 거지만은 뇌 종양 무서운 거죠. 수술해야 되지만은 암 그러면은 그는 수술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게 커져가지고 아예 사람을 뭐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니까 어디에 장기에 어디에 생기든지간에. 그런데 이 썩는 눈이 썩고 뭐 살이 썩고 혀가 썩고, 와,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손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발로 손을 그리고 발로 꽝꽝 대고 대적하고 그리고 또 눈으로 막 교만한 눈을 흘기고 그리고 입으로 막 혀로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으면 너 눈을 썩게 하고 혀를 썩게 하고 내 손발을 다 썩게 하고 몸을 썩게 하리라. 와, 무서운 심판이군요.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비차 손으로 붙잡으며 비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친 이방인들 가운데서 큰 요란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심판 징벌을 표현하면서 그런 징벌을 말씀했어요. 그들은 서로 간에 그 열국들 장인의끼리 분쟁하고 치고 죽이고 요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참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재미있다고 심판을 재미있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치고 받고 해서 죽으면은 그 참 신기하게 보이는 재앙이지요. 옛날에 기드온 때에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의 기드온 때 또 그 후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요나단 때에 또 그 다음에 열왕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때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기드온 때에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들로 미디안 군사들인데 적군들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적군 아군이 구분이 되지 않아서 전부 적군인 줄 알고 잘못 막 휘두르는데 자기네끼리 서로 죽이고 야단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적군이 패하여서 도망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 보면 요나단 때 사울과 요나단 때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전장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칼로 서로 쳐서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 요나단이 나가서 조금 그렇게 그들을 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정신없이 치고받고 해서 그래서 패하였다.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면 여호사밧 때에도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암몬 모압 세일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거민 에돔을 먼저 쳐서 죽이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참 재미있다고 말해야 될지 전쟁에 그런 일도 있어요. 자기네끼리 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치는 대적자들이 타고 온 짐승들 즉 말들과 노새들과 약대들과 나귀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마치 애굽 출애굽 때처럼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을 심히 많이 취할 것이다. 자기끼리 다 죽고 패하여지니까 가서 노획할 것밖에 없죠. 가서 금은 보화나 또 모든 의복들을 많이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한 보상인 셈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열국들 중에도 남은 자들이 생겼네.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신기한 말씀이 또 나오네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아, 신기하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모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모양이다.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우리 신 그 별로 섬겨봐도 신동지도 않은데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러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열국 중에 주위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올라와서 초막절까지 지킨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 남은 자들,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 얻은 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경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와 드린다는 것은 보통 귀한 은혜가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죠. 집에서 텔레비는 잘 보지만은, 노는 것은 잘하지만은 예배는 잘 안 드리죠.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나이든 이들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분명히 은혜 받은 증표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전도서 끝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것이, 경외하니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성경 말씀을 경건하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할렐루야입니다. 또 남은 자들 곧 구원 얻은 자들은 초막절을 지킨다고 표현했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죠. 가을에 곡식과 열매와 기름과 포도주를 창고에 저장한 후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는 그런 감사의 절기인 동시에 광야 생활 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또 그것은 사람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끝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였다고 생각되는 절기죠. 초막절을 지킨다. 17절 계속 보십시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비가 우리는 조그만 글씨로 했는데 비가, 영어 성경들은 비가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에 구원운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한 자이죠. 예배할 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요? 비는 정말 하나님밖에 내릴 자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까 하나님 외에 비를 내릴 자가 없다.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말했죠. 그래서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쯤은 알죠.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은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회개를 하고 기도를 옵니다. 왕들도 회개를 하면서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기근이 왔다 깨닫고 그렇게 하는 착한 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밖에 비를 내릴 자가 없습니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인류 국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역량밖에 라는 것을 잘 아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섭리자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면 그들이 뭐 비를 가뭄이 들어서 고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바로 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겠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비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치가 그렇지. 20절 보십시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아,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예, 성전에 있는 제단 앞에 있는 솥, 예, 그런 제물을 끓이는 솥뿐 아니라, 예, 유다의 모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인 집에 있는 부뚜막의 모든 솥들이죠. 부엌에 있는 모든 솥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와, 신기한 말씀이네요.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아, 그것이 마치 성전의 솥과 같이 사용되네요. 집 안에 있는 모든 솥들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아, 그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는 말은,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다는 뜻이죠. 말방울, 짐승들까지라도, 말들까지라도, 그 말이겠죠. 또 여호와의 모든, 전의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들과 다름이 없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므로 제사드린 자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삶기도 하고 한다. 이 말씀은 일상생활의 모든 도구들까지 하나님께 구별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신약성경의 교훈을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죠. 구원 얻은 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죠. 다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읽어보면 우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 전체를, 우리의 생활 전부를, 우리의 생애 전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 그렇죠. 거룩하게.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생활, 봉사생활이죠. 우리는 일부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한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 삶이, 언어생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과 행위와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내가 참 성도답다, 헌신자다웁다 그렇게 볼 것인지, 너는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구나, 어떻게 너는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냐, 예배당에 오면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고 가장 잘 믿는 척은 다 모양은 내면서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사람 되지 말고 너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부분, 귀한 부분이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의 삶도 그렇게 귀하게 제물로 드려지는, 이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전체가 중요하다. 신자는 결국 주일 신자가 신자가 아닙니다. 평일 신자가 신자지. 우리가 신앙생활은 평소 실력이라고 표현했는데 평소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본문의 경우를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치는 자들에게 큰 요란을 내리실 것이며 자기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보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신약교회에는 대적자들이 있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로마의 황제들도 있었고 또 로마 천주교의 교황들도 그런 짓이라고 해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고 공산당도 그런 일을 많이 했고 그렇죠. 예. 레닌, 스탈린, 무서운 그런 독재자가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죠. 그냥 그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김일성 씨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악을 행하고 하던 자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고 그냥 죽더라고요. 어떻게 죽었는지 의문스러운 죽음을 그냥 죽지요. 바로 다음 날인가 뭐 어디 우리 대통령하고 뭐 평화협정 같은 걸 한다고 그러다가 김일성은 죽었죠. 그거를 누가 싫어해서 암살했는지 어떨지는 몰라도 그거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그리고 김정일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마 또 그 아들도 그렇게 되겠죠. 어느 날은 그런 소식이 있겠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난 거. 아, 물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 적 그리스도가 일하지만 1260일밖에 일 못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들이 악한 최종적인 적 그리스도 왕국, 적 그리스도 인물이든지 국가든지 간에 1260일 3년 반입니다. 3년, 7년도 아니고 3년 반밖에 뭐 일 못하고 거꾸로 지고 맙니다. 그가 악을 최종적인 발악을 하듯이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하는 것은 1260일 뿐이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들을 지옥불로 먼저 집어넣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지옥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 다음에 모든 악인들은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와,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그 극한 핍박의 대환난 시대가 1260일 뿐이로구나. 감사하다. 그것이 1260년이 아니고 1260일 3년 반, 3년 반을 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참 감사하다. 예, 감사하다. 우리는 교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을 늘 받도록 하십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마음에 내가 또 너무 떨리지 않고 조금만 떨리게 해주시고 사람이니까 다 떨리지만은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제 마음에 늘 위로와 위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아플 때 보면은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사람이 평소에 기쁜 것 같아도 조금 아플 때 보면은 기쁨이 다 날아가 버렸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정도, 그래서 낙제점이 아니고 그 정도 정도이지 아주 좋은 믿음은 아니겠죠. 진짜 좋은 믿음은 아플 때 그 아픔을 초연하듯이 몸은 아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평정과 기쁨을 좀 소유하고 그 얼굴에 예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 진짜 90점 A학점입니다. 예? 예, A학점 90점 이상의 A플러스 요새 사람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A플러스입니다. 예, 95점 이상 보통 아주 좋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 둘째로 우리는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의 예배를 드리는 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신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 의무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의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되면 참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거짓된 예배가 아니고 참 예배 드리고 이방인들도 핍박하던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들이 돌아와서 초막절 지키듯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든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끝에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몸과 우리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거룩해, 여호와께 성결,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 모든 집에 솥뚜껑의 솥까지, 솥까지도 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할렐루야죠. 여러분의 삶에 뭐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몇 가지만이 아니고, 우리가 헌금 조금 드리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 전체가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면 좋겠나이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거룩하게 헌신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그것이 신약에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은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거룩, 모든 집 안에 있는 솥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언된 바도 있고 세상은 항상 대적하는 일들이 없지 않지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적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굳게 결심하며 실천하는 참 신자들, 제자들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